수백억 원짜리 투자를 눈앞에 둔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품도 진짜 훌륭하고 팀원들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을 딱 30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창업자한테 현금으로 당장 납부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결국 회사가 공중분해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게 막 엄청난 과장 같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비극이거든요.
맞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이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항상 배우기를 즐기시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그 델라웨어 주정부에 설립 인가서 하나 달랑 제출해 놓고는 아, 이제 모든 법적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안도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이름이 적힌 빈 콘크리트 껍데기를 하나 세상에 던져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사와 은행 업무를 통과하려면 내부 거버넌스, 주식, IP, 세금 파일이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되어야만 하죠.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 탐구의 핵심 자료는 코리아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작성한 2026년 7월 2일 기준 델라웨어 C코프 설립 실무 문서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법인 등록을 넘어 VC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진짜 스타트업을 만드는 숨겨진 실무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보통 회사를 세운다고 하면 이름부터 짓고 바로 주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할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확정해야 할 것들이 꽤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류 제출은 그저 고민의 결과물일 뿐이지 고민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회사 이름인데 단순히 이름 멋진데 하고 정했다가 나중에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아, 주정부 기록에 이미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쵸. 이름을 수정하려면 주정부 서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 초기 고객과의 계약서, 도메인까지 모조리 다 뜯어 고쳐야 하니까요.
와,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 수습 비용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등록 대리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무실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등록 대리인은 왜 따로 둬야 하는 건가요?
그게 미국의 독특한 법률 시스템 때문인데요.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델라웨어에 실제 사무실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델라웨어 주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정부에서 긴급 세금 통지서를 보낼 때 확실하게 문서를 받아줄 델라웨어 내의 공식적인 물리적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있는 진짜 우편함 역할을 해줄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장을 받아줄 대리인이 없다면 회사는 방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궐석 재판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우편물 하나 놓쳤다고 수억 원을 물어낼 수도 있는 거죠.
새삼에.
게다가 캘리포니아처럼 실제 영업을 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주가 따로 있다면 그곳의 타주 영업 등록을 무조건 따로 해야 합니다. 주마다 세금과 규제가 다르니까요.
관공서에 서류를 내기도 전에 챙겨야 할 지뢰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자, 이런 치열한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델라웨어 주정부에 서류를 냅니다. 단순히 아기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죠? 출생신고를 했다고 아이가 바로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것처럼 서류 한장 냈다고 완벽한 회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VC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천만 주, 그러니까 10M의 발행 예정 주식과 아주 낮은 액면가를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그 숫자 보고 제가 잘못 본줄 알았어요. 노트북 한대 들고 시작하는 창업자 두 명한테 천만 주라니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요?
실무적으로는 아주 당연한 숫자입니다. 천만 주로 넉넉하게 파일을 구워놔야 나중에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도 나눠주고 시리즈 A, B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서 VC들에게 지분을 잘게 쪼개서 줄수 있거든요.
아, 파이가 커야 얇게 썰기 좋다는 거군요.
네. 처음부터 1만 주로 시작하면 나중에 소수점 단위로 쪼개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식 수가 천만 주나 되면 델라웨어 주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프랜차이즈 택스라는 세금 폭탄 말이죠.
맞습니다. 델라웨어의 기본 세금 계산법은 발행된 주식수에 비례하거든요. 천만 주를 덜컥 신고해 놓고 기본 계산법을 따르면 수익이 1원도 없는 갓난아기 스타트업한테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니, 매출도 안 나는 회사가 그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럼 주식수를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식수는 유지하되 세금을 피하는 합법적인 우회로를 타야죠. 그게 바로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라는 대체 계산법입니다. 회사의 실제 총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방금 노트북 하나 들고 시작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자산이 거의 0원이죠.
그 방식을 적용하면 수만 달러였던 세금이 단 400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400달러요? 마법 같은 절세네요.
하지만 주정부가 그냥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을 쓰려면 회사의 실제 자산과 발행 주식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회계 자료가 회사 내부에 철저히 보관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크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껍데기를 방어할 내부 문서가 없으면 고스란히 폭탄을 맞는 거군요. 자, 이렇게 주정부에 서류를 내고 법인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빈 껍데기에 뼈대를 세우고 신경망을 깔아야 비로소 회사가 돌아가겠죠. 실무에서는 이 설립 직후 첫 48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주정부 제출이 끝나면 시선은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운영 규칙인 정관 세칙, 초기 이사를 선임하는 서류, 그리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죠. 이런 내부 거버넌스 서류들은 주정부에 내는 게 아닙니다.
아,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회사 내부의 미니북이라는 장부에 철저하게 보관해둬야 하죠. 나중에 VC들이 실사를 나올 때 주정부 서류가 아니라 이 미니북을 가장 먼저 들춰봅니다.
밖으로 보여주는 간판보다 내부의 배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회 격의를 통해 창업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지분표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창업자 주식 매수 계약서, 즉 FSSPA 말입니다.
아,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서죠.
이거 곰곰이 따져보면 진짜 억울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내 돈으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내 회사인데 왜 굳이 내가 회사랑 계약을 맺고 내 주식을 사야 하죠? 심지어 베스팅이라는 조건까지 걸어서 4년 동안 천천히 받아야 한다니요. 너무 번거롭고 가혹한 거 아닌가요?
창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터뜨리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VC의 실사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왜 이 베스팅 조항이 필수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요?
네. 흔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보죠. 대학 동기 두 명이 지분을 50대 50으로 쿨하게 나눴습니다. 베스팅 같은 건 귀찮아서 안 했고요. 그런데 창업 6개월 만에 한 명이 나 스타트업 체질 아닌 것 같아 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아, 그거 진짜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배신 시나리오네요.
현실은 더 잔혹하거든요. 퇴사한 친구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회사 지분 절반을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남은 한 명은 뼈 빠지게 일해서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키워넣죠. 그리고 VC를 만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VC가 지분표를 보고 묻는 겁니다. 이 절반을 가진 주주는 누굽니까?
아, 6개월 하다 나갔는데 지분은 챙겨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네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투자는 바로 끝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데드락, 즉 교착상태 참사라고 불러요. 유령 주주가 지분의 절반을 지고 있으니 새로운 투자자에게 줄 지분도 없고 남은 창업자는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그쵸. 억울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어떤 VC도 일하는 퇴사자 배를 불려주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럼 베스팅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보통 1년 절벽이라는 조건을 거는데요.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가져가는 주식은 0입니다. 딱 1년을 채워야 전체 주식의 25%를 인정받고 나머지는 36개월 동안 매월 쪼개서 받는 구조죠.
아하.
만약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주식을 원래 액면가 그대로 강제로 되사올 수 있는 환수권을 발동합니다.
족쇄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진짜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필수 방패였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데요. 창업자가 주식도 안전하게 세팅했으니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 두 가지 거대한 시한폭탄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시한폭탄이 바로 83B 일렉션입니다.
네, 세무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방금 주식에 웨스팅이 걸려있다고 했죠. 미국 국세청 기본 원칙상 세금은 주식 웨스팅이 완료될 때마다 그 시장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잠깐만요. 시장 가치요?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치도 엄청 오를 텐데요.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1원짜리 주식이 2년 뒤에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1만 원이 되었다고 치죠. 2년 차에 웨스팅으로 받는 주식이 10만 주라면 창업자는 현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1만 원 곱하기 10만 주, 즉 10억 원이 그의 일반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맙소사! 단 하루만 늦어도 나중에 회사가 성공했을 때 현금이 없어서 창업자 개인이 파산하는 끔찍한 상황이 오겠네요.
그걸 막아주는 마법의 서류가 83B입니다. 국세청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주식이 조건부이긴 한데 지금 가치가 똥값일 때 이 싼 액면가 기준으로 당장 세금을 내버리겠다.
아, 지금 몇 푼 내고 퉁치면 나중에 주식이 100만 원이 되어도 소득세를 안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엄청난 절세죠. 나중에 회사 팔 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니까요. 근데 조건이 가혹합니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요?
얄짤 없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VC가 실사할 때 이 83B 발송 영수증부터 찾습니다. 없으면 창업자 개인 리스크가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니까 당장 투자를 멈출 겁니다.
와, 달력에 별표 쳐둬야겠네요. 그럼 째깍거리는 두 번째 폭탄, 바로 핵심 자산인 IP 이전 문제는 뭔가요?
창업 전 개인적으로 개발한 코드, 상표, 도메인 등을 생각해 보시죠. 명시적인 IP 양도 계약서가 없다면 그건 법인 소유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 소유입니다.
아니, 회사를 위해 만든 건데도요?
네,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설립 직후에 반드시 개인의 발명품을 회사로 넘기는 계약과 임직원들의 기밀 유지 계약인 CIAA를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VC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는 창업자의 아이디어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IP가 창업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그 회사 가치는 0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되면 당장 딜이 깨집니다.
껍데기만 있는 회사에 투자할 바보는 없겠죠. 자, 완벽한 서류와 세무신고를 마쳤지만 창업자의 국적에 따라 외부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창업자의 경우 EIN, 즉 연방세금ID 신청부터 고난이라면서요.
네, 미국 내 거주지나 SSN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폼 SS-4라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써서 국세청에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6년에 최첨단 AI 스타트업을 세우는데 국세청에 팩스를 보낸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 팩스 보내고 받은 EIN 편지는 은행 계좌 열 때 필수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게다가 외국인이 지분 25% 이상을 가지면 폼 5472 같은 정보보고 의무가 생겨서 회계사랑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핀테크 은행에서 KYC 심사도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델라웨어에 프랜차이즈 택스 내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핀센의 BOI, 즉 실소유자 정보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성된 특정 법인과 그 실소유자에 대해 BOI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공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치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서 최종 설립 시점에 무조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는 건 제품을 만드는 시간보다 폼 SS4, 5472, 세금 같은 서류나 규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더 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뜻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끔 초기 비용 아끼겠다고 대충 개인 회사용으로 뼈대만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IP 이전도 안 하고 베스팅도 없이요.
나중에 투자 받을 때 고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최악의 함정입니다. 나중에 표준 스타트업 패키지로 전환하려면 IP 클린업이나 주식 재발행 등에서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법률 수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싸고 빠른 길이죠.
오늘 우리는 델라웨어 C-Corp 설립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주식, IP, 세금, 은행, 투자 실사 파일까지 모든 퍼즐을 맞추는 방대한 작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심층 탐구를 통해 정보의 과부하에서 벗어나 명확한 아하 모먼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투자는 투명하고 방어가 가능한 법적 그릇에 담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라웨어 주정부, 팩스로 보내는 IRS 서류, 100년도 더 된 전통적인 기업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왜 빼 안 하라고 그죠?
그렇다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반의 DAO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델라웨어 주정부라는 중개자나 복잡한 83B 서류 없이 코딩 몇 줄만으로 투자 가능하고 완벽히 규제가 준수되는 법인을 1초 만에 설립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이 낡은 서류 작업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여러분 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